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17개국 외무장관이 마련한 시리아 평화 정착 로드맵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로드맵은 내년 1월 정전과 함께 정부군과 반군이 협상을 시작해 새 헌법 마련 등을 논의할 과도 정부를 6개월 이내에 구상하고 18개월 이내에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치른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역할이나 거취 등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은 알 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의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같은 날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오전 예산안을 찬성 316표 대 반대 113표로 승인했으며 곧바로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계속 임시 예산안을 만들어 정부 기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임시 예산안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예산안이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같은 당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는 초당파적인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 수출 규제 철폐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의 신체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안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테러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검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보적 필요와 개인 사생활 침해 사이에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일자리 증가와 이란과 쿠바와의 외교 관계 완화, 의미 있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 등 오바마 행정부가 이룬 성과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인해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외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제공되는 10억 달러는 향후 4년간 제공될 80억 달러의 1차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경제개혁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차관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집트는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져 평안북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드디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된 북한 관련 통계 지표를 수록한 자료를 펴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이 자료에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실상이 담겼다고 밝혔는데요. 자료를 보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 GNI의 경우 북한은 미화로 약 29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비교하면 1/44 수준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북한 관련 통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 당국 회담의 결렬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북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함에 따라 조만간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배인숙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보내드립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 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속에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솟아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불하다 본다. 그러하듯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헤어지던 아픔보다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잔잔하게 물결이 된다. 눈이 내린 그 겨울날 첫사랑을 묻어버리고 젖어드는 외로움에 나는 이제 불하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마음도 부풀어가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지평선을 바라보면 나는 이제 떠나련다. 저 푸른 하늘 너무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특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열린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북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동족 대결 책동으로 남북 당국회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에 따라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렸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조평통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인가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의 동적 대결 책동과 음모 책동 등으로 당국회담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남북관계의 앞길은 더욱 암담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남북 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린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북한은 당국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사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갈 것을 제기했지만 한국 측이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합의를 볼 수 없다는 변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평통의 이 같은 담화에 앞서 북한은 여러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서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비난 공세를 펴왔었는데요.
네.
당국 차원에서 비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한국 측은 재개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승인 운운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 국가인데 미국의 승인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로서 이런 왜곡된 선전 때문에 북측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합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은 한국 측의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기보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과에 대한 이런 공방을 놓고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런 비난 공세가 8.25 합의로 만들어진 대화 국면 자체를 깨기보다는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황을 지켜보려는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 고유한 북한학과 교수는 조평통이 대화 중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은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교환돼야 합의가 도출돼서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남측을 시험해 본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을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일단 책임을 남측에 전가를 하고 사태를 관망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비록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기존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종결됐지만 바로 회담의 급을 높인다든가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회담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차관급 회담의 결렬 원인에 대해서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남북한 간의 인식의 차가 컸다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대화에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국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홍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남북정상회담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당장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전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있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천안 한 폭침 사건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 524 조치인데요. 이 문제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장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홍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524 조치가 남북 대화를 막고 있는 주 원인은 아니라면서 남북 대화에서 524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안위에 대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의 결과를 놓고 남북한이 벌인 책임 공방과 또 이와 관련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의 관훈 토론회 연설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 찬반의 표차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유엔 총회는 지난 1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19일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보면 찬성표가 7표 는 것인데요.
네.
이로써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라는 대목이 유엔 총회 결의안의 핵심일 텐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네, 지난 10일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인신매매, 그리고 계속 발생하는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자이드 대표는 특히 북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데요.
네.
위원회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중국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규정해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고문방지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에 어떤 일들을 권고했습니까?
네,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농 르플루망 원칙이라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 1항이 있는데요.
네.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롱 르플루망 원칙을 중국의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엔 총회나 안보리 그리고 고문방지위원회도 다 마찬가지로 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만큼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더라도 북한 상황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넣는 방법의 하나로 유엔 최고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에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함께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의 강제 북송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담은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견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통계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은 내부나 외부적으로 각종 통계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측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서 통계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 유엔 산하 유엔 개발 계획에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부터 알아볼까요?
네. 유엔 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평균 수명과 생활 수준, 교육, 그리고 경제적 수입 등 인간 개발의 핵심 분야들을 종합평가해 인간 개발 지수를 산출했는데요.
네.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순위 집계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에서 미국은 8위였고 한국은 17위였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 2위 호주, 그리고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가 차례로 5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188위를 차지한 니제르를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유엔 자료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어떤 수준입니까?
네, 유엔 개발 계획이 최근 발표한 인간 개발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70.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1.9세인 한국보다 11.6세가 낮고 미국과 비교하면 8.8세 낮은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1.5세인데요.
네.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한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3.7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66.7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7세 높았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또 식량난뿐 아니라 자연재해로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북한 인구 100만 명 가운데 1,451명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자가 북한보다 많은 나라는 스리랑카가 5,767명, 칠레가 4,832명, 파키스탄이 2,920명, 베냉이 1,638명, 그리고 볼리비아가 1,409명 등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네, 그 밖에 유엔 개발 계획의 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다른 생활상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28%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현상을 겪었습니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15세 이상 북한 여성 가운데 7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의회 구성원의 16%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 주민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에너지가 88%였습니다. 이와 함께 15세 이상 북한 주민 전원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최근 한국통계청도 이 북한 관련 통계 지표를 담은 자료집을 냈습니다. 이 통계의 특징은 남북한의 통계 자료를 동시에 수록해서 이 생활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먼저 휴대전화, 이 손전화에 관한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통계청이 발간한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이동전화, 즉 손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네, 북한의 인구와 국민총소득, 무역총액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인구는 2,466만 2천여 명입니다. 이는 한국 인구 5,042만 4천여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미화로 약 290억 달러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4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1,175달러로 한국의 21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76억 달러로 1조 982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144분의 1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입니다.
네, 북한의 무역총액이 한국의 144분의 1에 그쳤고 또 이마저도 중국과의 교역액이 대부분이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향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보내드립니다.
말 듯한 대화도 달빛에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1/4 to 1/2 percent. This action mark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입니다. 지난 16일 전 세계는 워싱턴에서 열린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중대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인 옐런 의장에게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옐런 의장은 1946년 뉴욕의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인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예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후 하버드대 조교수를 거쳐 런던 정경대와 UC 버클리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엘리트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옐런 의장이 연준과 인연을 맺은 건 지난 1994년입니다. 3년간 연준 이사직을 맡았는데 이어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정책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연준 부의장으로 벤 버냉키 전임 의장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남편도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UC 버클리대 조지 에컬로프 교수인데 지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들 로버트 에컬로프도 경제학 교수입니다. 옐런 의장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됐었습니다. 비둘기파는 물가 상승에 관대한 편으로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매파는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이 물가와 실업을 모두 중시하고 금리 인상 발표도 하면서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란 핵 문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죠?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경제 제재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고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 이번에 IAEA의 사찰 활동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IAEA 차원에서의 조사는 이제 일단락된 것이고요. 지난 15일 IAEA 본부에서 특별 집행이사회가 열렸는데
네.
IAEA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2009년 이후에는 핵 관련 활동이 없다는 이 보고서를 각국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도 13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IAEA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과거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이후에는 없다 이런 거군요.
네, 이 IAEA 보고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란이 과거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벌였지만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활동들도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실제 핵 기폭장치를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런 활동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는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이란에서 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IAEA의 조사 종료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IAEA의 새로운 조사가 이란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IAEA의 결의안 채택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자국에 네네. 이제 더 이상 핵무기 개발 활동이 없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자국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네.
이란 외무장관은 또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앞서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한 추가 조치들도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 7월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을 이뤄냈죠.
네.
주된 내용은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대신에 핵과 관련해서 부과됐던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IAEA 사찰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만큼 이제 다음 단계로 이란은 핵 능력을 제한하는 이제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후 검증을 통해서 이란이 약속한 조치를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이행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란 정부는 이런 제재 해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2, 3주 안에 남아있는 조치들도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한 여러 조건 중에도 이제 세 가지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핵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들이죠. 우선
네네.
우라늄 농축력 원심 분리 기술을 3분의 1로 줄이고요. 또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 마지막으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9개로 반출하는 것 등입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이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란이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 원유 생산량을 늘릴 거란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이란은 그동안에 이제 제재 때문에 자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에 오랫동안 차질을 빚었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는데 따라서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이란은 제재가 풀리는 대로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이고요.
네.
따라서 이미 국제 유가 시장, 국제 이제 석유 시장에서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마저도 이제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면 내년에 이제 유가 하락은 상당히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함에 따라서 조만간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될 전망이라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엔 안보리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죠. 결의안은 ISIL을 금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조치와 또 국제사회의 협력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재무장관 회의까지 열었고 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 ISIL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ISIL이 지난해 시리아 내전 사태와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죠.
네.
또 이들은 점령 지역에서 학살과 남치 같은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이 지난달 파리에서 이들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국제사회에서 ISIL의 테러를 막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각 회원국이 ISIL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결의안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이 유엔 회원국의 우선사항이며 네. 모든 국가가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회원국 간의 ISIL 테러 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요. 이들의 자금을 추적할 공통의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는데 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담당하기로 합니다.
네.
결의안은 또 이렇게 각국의 노력 외에도요. ISIL 등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처벌, 또 기존의 관련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네.
이 결의안이 사실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ISIL의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과연 이번 유엔 결의가 이 ISIL의 활동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타격을 입힐 건 확실하지만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도 궁금한데요.
뭐 사실 이 ISIL의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이 얼마나 이제 자국의 실정에 맞게 ISIL로의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이제 달려 있겠죠. 그래서 앞서 결의안도 각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ISIL이 주로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약탈한 석유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확보한 자금이 매달 4천만 달러, 지금까지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또 중동 지역 고대 유물을 외부에 팔거나 점령 지역에서의 과세, 또 인질 몸값 등으로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점령지에 있는 은행에서도 많게는 수억 달러의 자금을 약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또 전쟁과 테러 활동에 필요한 무기 구입, 또 조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 등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한다면 이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ISIL의 자금 확보가 주로 암시장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안보리 회의에서도 각국의 역할, 각자 실정에 맞는 그런 역할을 이제 노력을 촉구했고요. 또
네.
이례적으로 재무장관 회의를 연 것, 또 긴 내용의 결의안을 만든 것도 실질적인 이 효과를 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번에 회의를 주재한 제이컵 루비 재무장관도요.
네.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ISIL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의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강력한 조치, 또 국제사회에서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이 바로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서 54년 만에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네.
두 나라가 당시 여러 달에 걸친 사전 비밀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루고 적극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당시에 이제 오랜 봉쇄 정책으로는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대쿠바 정책으로 쿠바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쿠바인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아직은 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가 일부 해제가 됐고 또 양국이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도 보이긴 했었는데 쿠바인들의 삶에는 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삶에서 느낄 만한 변화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VOA가 쿠바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대답인데요.
네.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 탄압, 또 인터넷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
네.
또 식량 부족과 저임금 같은 고질적인 경제 문제들이 지난 1년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쿠바인들은 사실 지난해 12월 17일 카스트로 의장이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발표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정말 금방 바뀌지 않겠나,
네네.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물론 외교관계 회복 자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대사관 개설이나 네네. 일부 제재 같은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 1년이라는 세월 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쿠바인들이 실제 삶에서 그런 변화를 느낄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증가나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 움직임 같은 그런 소식들도 있었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쉬워졌고요. 특히 이 쿠바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의 통신 또 인터넷 기업들의 쿠바 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네.
하지만 쿠바 현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쿠바 정부는 스스로 인터넷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바 정부는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먼저 해제돼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쿠바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 의회가 조속히 금수 조치 해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의회의 이 행동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공화당 내에서는 사실 이 물론 이제 일부 의원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자체에 반대를 하고 또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또 다른 현안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군의 이제 쿠바 관타나모 기지 반환 문제도 지금 어려운 현안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네.
쿠바는 당연히 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쿠바의 영토임은 인정하면서도 1934년 두 나라 사이의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영구적인 임대권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쿠바의 인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네, 이 쿠바 야권 단체 관계자들도 저희가 이제 쿠바 현지에서 만났는데요.
네.
지난 1년간 반체제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풀려난 사람들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 을 선언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계 개선 움직임 때문에 아니면 그 이후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시위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체포되는 경우는 늘었다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러면서 쿠바 야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쿠바의 인권 상황이 과연 개선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권 상황 개선에 맞춰서 관계 정상화 조치도 취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런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 쿠바와의 실무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쿠바의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고 관계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두 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물론 두 나라 모두 인식에 차이가 있는 현안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네.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두 나라 모두 서두르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 중요한 관계 개선 조치가 새롭게 이루어졌는데요. 미국과 쿠바 사이에 냉전 시대에 중단됐던 이 정기 항공 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
네.
뭐 인적 교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는 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쿠바와의 외교 관계 회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쿠바 내 반체제 인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쿠바 방문을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전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12월 19일 오늘 중국의 자오찌양 총리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베이징에서 홍콩 반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under the terms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of 1984, after more than 150 years
홍콩 반환협정에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중국은 1997년 이후 50여 년간 홍콩의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영토의 일부였던 홍콩은 1842년 체결된 난징조약으로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난징조약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며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한다는 등의 1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2년 영국의 대처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홍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이때부터 홍콩 반환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섭은 이후 난항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84년 오늘 홍콩 반환 협정이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정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1915년 12월 19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최고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게 되는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에디트가 태어난 직후 서커스단의 단원이었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홀로 딸을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에디트는 어린 나이부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를 한 카바레 주인이 눈여겨보고 자신의 가게에 데려와 노래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If one day we have to say goodbye. 온갖 풍파에 시달린 삶이 배어있는 고뇌에 찬 목소리의 소유자 에디트 피아프의 매력은 이때부터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샹송 가수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